그동안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우리가 공부했죠. 꽤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인데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짐승이 되어서 그래서 7년 동안 바깥에서 이슬을 맞고 그리고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을 다니엘서 4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 5장은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과의 이제 그 너무나도 유명한 벽에 그 사람의 손이 글씨를 쓴 거, 그 handwriting on the wall이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 사이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 속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andwriting on the wall 아니면 뭐 you are numbered 그러면 벌써 이제 일자리가 끝나간다 하는 뜻이에요. 회사에서도 그게 그 사람이 신통치 않고 그러면 you are numbered 그러면 벌써 벌써 숫자가 정해졌다 하는 얘기는 이제 너 파이어 될 날이 며칠 안 남았다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다니엘서 5장에서 근거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은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서 이제 있는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신성 모독죄를 범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멸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방 나라 바빌론에 대해서 그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그 신상을 보고 그리고 신상의 그 제일 머리에 그 정금으로 된 머리와 그다음에 이제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된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그 신상을 보고 그것을 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끝에서 보면은 그 정금의 머리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가슴과 그 팔의 은의 시대 즉 메도 퍼시아 그 메도와 파사라고 하죠. 그 왕국이 바로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다니엘서 5장 끝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때큰 픽처를 우리가 다니엘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 심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땅에 남아서 그 환난을 거쳐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풀무불 fiery furnace를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앞으로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그 다니엘이 신부들의 모습으로 이제 들림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다니엘의 그 신앙은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제일 처음부터 1장부터 이제 금식과 또 그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신뢰하는 그 티네이저 때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은 거의 80이 된그 다니엘의 모습에서 이제 다음 주일에 다니엘서 6장에 그 모습을 보지만은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 시련과 그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가르쳐주고 또 그다음에 그걸 해설을 했지만 그걸 인터프리트를 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그가 죽을 운명에 닥쳐 있는 그것도 그가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하늘에서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오히려 하나님 그를 생명을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더 높은 데로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런 테스트를 받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그렇고 2장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3장에서는 다니엘 친구들이 그랬고 4장에서는 다니엘이 또 꿈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후손이에요. 제가 그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지금 벨사살 왕에 대해서도 또 테스트를 받습니다. 근데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왕 메대의 그 다리오 왕에게서 또 테스트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기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딴 나라에 잡혀가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참 그 이방 땅에서 홀로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참 귀한 그 믿음의 그 롤 모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쭉 그 테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그 적들의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그 적들 사탄들이죠. 그들의 그 accusation 뭐죠? 그 고발, 고자질하는 거. 이거를 다 참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고 오히려 그를 반대하는 자를 오히려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 하셨어요. 거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7장서부터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엄청난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일어난 그 적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그 시나리오를 이제 다니엘서 7장서부터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쭉 계속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다니엘의 그큰 픽처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을 미리 가지시고 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인 것처럼 그 벨사살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먼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관계는 어떤가? 오늘 거기 보면은 그 5장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추정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벨사살은 그 왕의 아들, 즉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성경 속에서는 보통 그 부친과 그다음에 아들과의 관계를 그냥 아버지요 아들이요 이런 관계로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래요.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28대 손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그 신성을 가지셨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풍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계승자지 직접 그 아들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친아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동안 바빌론을 통치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친아들은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1절과 그다음에 열왕기 하 세컨드 킹 25장 27절에 그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2년 만에 자기 그 처남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객기에서 죽는데 그런데 그 처남이 이제 그 왕위를 대신 이제 그 강제로 뺏어 가지고 그리고 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또 벌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도 4년 만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어린 아들을 이제 대신 그 왕위에다가 세워놨는데 그 어린 아들을 또 거기 음모를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자객들이 음모를 해서 죽였죠. 옛날 아주 그 티피컬한 그 히스토리 그 그 연극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음모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어린 아이를 죽이고 바벨론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그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맏아들이 바로 오늘 이 나오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에요. 그래서 그 벨사살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보니더스는 나중에 이그 다리오 왕에서 싸우다가 죽죠. 그래서 자기의 그큰 왕을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에 부르던 부친과 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을 이걸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다니엘서 5장에 있었던 그 사건은 그 바빌론 왕의 즉 이방의 역사적 사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것이 그 역사를 트레이스를 해보면은 BC 538년 내지 539년 날짜까지 나와요. 10월 12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벨론 왕의 이제 그 아주 멸망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도 파사 메데 퍼시아가 이제 그 시작 왕국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이 시간 날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그 면에서 그 다니엘은 벌써 나이가 늙어서 80대 정도의 그 나이가 된 거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티네이저 때 그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 우리가 여기서 attention, pay attention 해야 될 것은 이제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을 보는 그 눈이 옛날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는 눈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갈 때는 다니엘이 그 형식적인 얘기지만은 오킹롱 리브 더킹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쓸데없는 얘기 딱다그 제해버리고 형식적인 인사말 안 하고 그 아부하는 그런 말 대신에 직선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는 아주 그 직설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 벨사살 왕에게는 마지막 찬스를 주는 그런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제국 마지막이 이 벨사살 왕인데 그 메도 파사 왕국의 그 다리오 왕이 서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신상의 정금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은으로 된 가슴 팔로 바뀌어지는 그날 밤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 하나님의 그 타임 그 헬라 말로 그 카리 카리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이루어지는 그 아주 참 기가 막힌 그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물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그어참 망령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멀리서 유브라데스 강을 마르게 해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이 그때는 아주 굉장히 크고 넓고 깊었었는데 그 10월 달쯤 되면 그때가 쫙 마른다 그래요. 말라서 그냥 사람들이 얕은 데로 이제 그 물속으로 건너서 이렇게 올수 있는 그런 때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리오 왕과 그 군사들이 바로 그 날짜에 또 그 시간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그 후손인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거대했던 그 금신상의 머리에 해당했던 바빌론 제국 벨사살 왕이 죽는 끝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 바로 그날 저녁에 끝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춰서 보면서 바빌론 제국의 특성이 우리가 좀 더 이제 보면서 나가겠지만은 그 바빌론 제국의 그 당시의 특성이 그 물론 그 벨사살 왕의 그 파티하는 모습에도 나오지만은 그 사치와 낭비가 아주 굉장히 심했던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또 그리고 이제 그 평화다 하는 peace and peace 그 다음에 그 당시 sudden destruction 갑자기 멸망이 닥치는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해당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전체적인 픽처를 한번 보면서 오늘 그 다니엘서 5장에 30절까지 있는데 대개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2절은 손으로 쓰여진 벽의 그 글씨 handwriting on the wall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이제 그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13절서부터 23절까지의 이제 벨사살과 다니엘이 이제 대화가 주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17절서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다니엘의 해석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2절, 29절, 30절은 결론적인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가면서 우리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그 부친이 아니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귀족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파티를 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왕후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빈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퀸이 꽤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컨큐바인들 첩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아주 흥청망청 이제 그 육체적 방탕 죄를 저질러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된지도 모르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철,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자, 이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모든 그 금, 은, 기명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다가 다 이제 만들어 놨죠. 엄청나게 그때 조공을 금으로 받아서 그 금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은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더라 그런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기물들을 다 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금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금, 은, 이 그릇을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을 가져와서 자기네들 술 마시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것으로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네들이 손으로 만든 이러한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이것을 썼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고 또한 우상 숭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더블 sin이고 crime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큰그 영적인 죄악을 이 벨사살 왕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일부러 알면서 자기 자랑으로 이것이 옛날에 그 바빌론이 강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이 모든 금들을 가지고 온 것이다 하는 그 자랑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술을 마셨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썼던 그 기물을 가지고 썼다는 것은 이거는 더 큰 죄악을 스스로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나 어느 국가나 또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단체는 궁극적으로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그것을 다 이제 정죄를 하시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데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서 듣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귀를 정말 씻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그런 데 굉장히 둔합니다. 특별히 그 직장 같은 데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을 굉장히 그참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직장에서 있는데 한 사람은 힌두고 한 사람은 모슬렘이고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그런 그 무신자고 이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같이 점심을 먹다가 그다음에 종교 얘기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믿는 종교가 제일 옳은 종교다. 그리고 상대방의 종교를 비난합니다. 네, 알라는 가짜고 힌두 믿는 그 부다는 가짜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크리스천이 거기서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데 아주 그 중요한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고 그리고 막 욕들도 합니다. 욕들도 해요. 욕하는 거뭐뭐 아주 굉장히 보통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우리 그 십계명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막 욕을 하면서 부른다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거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그래요. 그건 그 굉장히 그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정말 커미티드된 그런 크리스천이라면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I'm sorry. 네가 지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는 유일신이다.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딱 얘기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뭐그 때문에 얘기 막 싸우고 어쩌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리스펙트 해요. 저 사람은 자기 신앙, 자기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믿는 신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시리스하구나 하고 그렇게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하면은 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같이 인정하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것을 상대하느냐 부르냐 보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욕되게 하면은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너를 욕되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같은 데에서 내가 정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그 인볼브되기 싫으면은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그 악한 입들 속에서 거기서 귀담지 말고 그리고 나와서 귀를 씻어요. 바깥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저런 악한 영들 입을 다 씻어주세요. 제가 거기 있었던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에 민감한 사람은 내 영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내 성령이 내 안에서 슬프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슬피가 하는가 Grieving the Holy Spirit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감한가 그거를 우리가 체크업을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에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예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dishonoring하고 disgraceful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되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어깨를 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요크를 같이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서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촌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촌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자, 이게 한참 이제 술에 취해서 흥취가 이제 막 돌아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벽에 손만 투명인간처럼 손만 나타나서 그다음에 이제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게 아주 묘사를 참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이것을 썼겠지만은 그냥 다다다다다다 거기서 그냥 덜덜 떠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였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아마 그 벨사살 왕은 이 사람이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자기가 두려운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날 저녁이 마지막인지를 몰랐겠지만은 두려운 것만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갑자기 두려워서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고 술이 쫙 깨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냥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제대로 잘쓸 수가 없죠. 그리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자, 이게 그 당시의 컬처입니다. 문제만 있으면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저 특별 보좌관들을 다 불러오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다저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점쟁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라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은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 그 벨사살 왕이 최고의 대우를 그 리워드를 약속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그 당시에 최고로다가 이제 잘해주는 거겠죠. 자주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그다음에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 왜 셋째 치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둘째 치리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치리자가 왕후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또딴 누가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셋째 치리자의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빨리 이것을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자, 여기 그 당시에 바벨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점성학자나 또 그리고 이제 그, 그 점치는 자들 뭐어그그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겠죠. 그런데 이들이 다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을 할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그 8절에 써 있어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이들을 아는 게 많다라고 해서 그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박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 박사들 중에서 그것을 읽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사람이 전부 다라 하는 것은 굉장히 참그어그이 아이러니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왕을 도와줘야 되는데 수많은 왕의 보좌관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그냥 골치가 아프게 만들고 머리가 핑 돌게 해서 생각나는 거 하나도 안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그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박사들을 소환하고 그래도 이제 그 박사들이 대답을 못함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이고 그다음에 유구무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에서 모든 그 정보를 다 동원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고 이제 이런 그 리서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서 크리스천이 누가 나서서 이 기도하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서 그걸 쫙 가져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끝내야 되고 그뭐 프레셔가 굉장하죠. 그래가지고 막 밤들을 새고 막 그럴 때 이거를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나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아주 반짝하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주 그러한 위기에서 거기서 이제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아이디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지죠. 아주 그 사람들을 높여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라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하더라고요. 그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이게 참 아주 답답한데 그런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그 담대함이 없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그 그냥 그 무리에 휩쓸려서 저 그냥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또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이제 벨사살 왕이 더 떨립니다. 이게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제 더 크게 번민하고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태후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태후는 아마 그 왕의 어머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벌써 거기 그 파티에 그 왕후들과 빈궁들이 벌써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태후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어머니쯤 되는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르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여기 이제 그런 그 인사를 합니다. Long live the king 하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다라고 이렇게 태후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태후는 어느 정도 그 왕의 어머니는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 왕에게 제안을 하냐면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박술과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들을 삼었으니 태후가 왕의 어머니가 이제 그 왕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웠을 그런 문제를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있는 그 신들의 지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도 박수와 술대와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꼭대기를 삼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왕이 벨드사살이라 한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이 마음이 민첩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영이 굉장히 아주 엑셀런트하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excellent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excellent spirit 그리고 그다음에 knowledge와 그다음에 understanding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그래서 이제 그 태후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오면은 그 다니엘이 여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왕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죠.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주위의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를 부르면은 그러면은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그 excellent in spirit이니까 그에게 이제 조언을 들으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참 복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우리가 인정을 하고 여기서 제일 처음에 알았어야 되는 것은 그 왕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귀인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들, 귀족들, 높은 사람들을 1천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VIP예요. VIP, invitation only party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 당시에 그 다니엘이 별로 빛을 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좌천되어 있는 다니엘을 이제 그 왕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 왕의 어머니가 생각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왕의 어머니에게 생각이 나게 하셔서 그래서 왕이 자기 아들이 참 초라하게 부들부들 떠니까 가서 이제 그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요? 글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동안을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 또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 벨사살 왕의 어머니일지 아니면은 정말 그 꼭대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부일지 그걸 그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아마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엘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13절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한 가지 그 인트레스팅한 것은 그이 왕의 태후는 그 어머니나 그 할머니 되는 사람은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불렀었죠. 그런데 아마 다니엘은 계속 자기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라고 계속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그 다니엘이냐? 벨드사살이냐라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다니엘이라고 물어보세요. 다니엘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 God is my judge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자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불신자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그 다니엘에게 그런 그 프로포즈를 합니다. 얘가 이것을 가르쳐 주면은 그 해석해 주면은 그러면 너를 다시 이제 그 등용을 시켜서 이제 저 시골에 내보냈던 것을 다시 이제 너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자, 이게 다니엘의 그 대답이 참 아주 아주 참 깨끗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그 평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어떤 그 물질이나 또 어떤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내가 너에게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고개를 숙이면서 왕이여 만세술 하옵소서 하는 이런 좀그 아첨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얘기하면서 이제 왕이여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그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자, 이게 아주 간단하게 그 가장 높았던 느부갓네살 대왕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그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죽기 전에 그들의 가장 그 흠모하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후대를 이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 이라크에서 그때 그렇게 사람들을 저 이렇게 선동을 하고 그랬었죠. 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온 자기의 그 역사를 딱 두 줄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고 그 모든 능력을 허락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들짐승과 같이 했고 그리고 완전히 그를 인간 밑으로 내려서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왕도 세우고 거지도 만들고 짐승도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고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것을 설교를 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벨사살 왕의 그 귀 속에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타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벨사살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의 그 벨사살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해줍니다. 벨사살 왕은 지금 다니엘을 불러다가 자기가 그걸 그 어드바이스를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이 다니엘 앞에서 벨사살이 지금 피의자처럼 그렇게 모든 죄를 지금 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니엘은 그에게 담담하게 그 뜻을 이제 해설을 해줍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억하느라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여태까지 잘못해온 것을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이제 이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로 그 컨시퀀스로 인해서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대겔 우파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다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대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네 단어를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글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메네메네는 그 카운트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분, 초, 시, 일, 월마다 모든 마음의 생각, 행동,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다. 여기서 이게 넘버다. 이게 넘버라고 하는 얘기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내 운명이 이미 벌써 숫자가 지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이 이제 곧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켈은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저울에 달려서 그래서 저울에 달아봤더니 형편없이 내가 모자르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서 달아봤더니 내가 완전히 모자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망, 우리의 그 영혼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완전히 낙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우리의 그 신앙을 저울질하는 것에도 우리가 한번 비교해볼 수가 있어요. 그 태케라는 것이 나의 그어그내 heart, 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정, 내가 그 찬양과 내가 또그 기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저울에 비춰서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나오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기도의 처소에 나와서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웨이트 하는 이렇게 무게를 다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우파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밑에 그 베레스라고 그랬는데 베레스는 그 우파르신이 복수고 베레스는 단수입니다. 즉 이것은 나누어졌다고 디바이디드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끝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둘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 제국이 끝이 났는데 아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완전히 둘로 나눠진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메대와 파사로 두 왕국으로 나눠진 것을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 바벨론 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 역사가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대신들과 여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큰 파티를 열고 그다음에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부르고 그다음에 자랑을 하려고 자기 프라이드를 자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 목숨을 끊어가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고 그 날짜가 그렇게 딱 맞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쭉 보고 계셨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이 다리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 유브라데스 강을 지나서 그래서 그 바빌론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날짜하고 그다음에 벨사살 왕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그 블래스피밍 하는 그런 것의 그 결정을 아주 클라이막스로 해서 바로 그날 저녁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해가지고 싹 끝내버리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을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거기서 끊어내고서 그다음에 거기를 멸망시키는 이런 예 됐습니다. 예 마이크가 또 말썽을 부르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나라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여기 이런 다니엘서 5장의 마지막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미국이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그 사치와 그 다음에 부패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성 모독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더 마지막 때그 벨사살 왕의 그 나라가 끝장나는 그러한 곳으로 같은 그 패스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죠.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뭐 평강 peace peace 그러다가 이제 sudden destruction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올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와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다니엘이 그거를 사양을 해도 그대로 그것을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서 그냥 마지못해 받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다니엘이 정말 아주 왕이여 정말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황공무지로소이다. 오직 우리 벨사살 왕이 최고입니다. 라고 같이 뭐 이렇게 아양을 떨고 춤을 추고 했더라면은 그날 저녁에 이 다리오 왕이 와서 그 벨사살 왕과 다니엘을 같이 죽였을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너도 한통속이구나. 죽어라. 그러고서 없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그때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그 궁 중에서도 있었고 하나님이 보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 저 정탐꾼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역시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었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딱 한 줄로 끝납니다. 그렇게 요란뻑구멍이 했던 이 벨사살 왕이 나중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니엘의 이 모습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가운데에서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자기 신앙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엉거주춤하면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타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해지 내가 좋건 싫건 이것이 내 그 섰는 그 스탠드가 분명해지 이것이 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런 거에 잘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런 핑계를 대서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그 어려운 지경을 다시 또 다니엘이 개입을 해서 그래서 그를 깨끗하게 이제 다 가르쳐주고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너의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 하는 그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약속한 것만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필요할 때 모든 그 knowledge, understanding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들의 마지막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그 빠져나갈 구멍과 또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옛날에 그 바벨론의 한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닥쳐나가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삶에서 우리도 그런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